순서에 따라서 아침 또 목사님 특강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룻밤을 잘 지내고 또 새날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변함 없으시고 충만하시고 열심으로 찾아오시는 은혜와 격려와 확인시켜 주심으로 이 한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열려있는 세상과 인생과 역사에 대하여 책임질 하나님의 뜻과 내용과 원하시는 것들로 채우사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대략 요약해서 드린 그 인쇄물 같이 오늘 아침에는 복음주의에 대하여 얘기하려고 합니다. 복음주의란 한국교회가 지금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신앙의 색깔이고 신앙에 있어서 강조하는 부분들입니다. 복음주의라는 것은 회심과 중생, 십자가와 그 구원에 대하여 가장 크게 중요성을 강조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라는 것은 주의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어떤 사상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새마을 운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점차 하나의 주의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라고 하면 이런 회심과 중생에 초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현상으로 많은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가 일어나면,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면 부흥이라는 결과를 늘 동반하곤 했습니다. 교회사가 증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결과를 인해서 복음주의가 더 탄력을 받고 자신을 얻을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방법론으로 전락해서 이렇게 해봐 교회가 부흥할 거야 라고 함으로써 복음주의가 원래 가졌던 의미와 다르게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서두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일단 해놓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기독교의 내용이 가볍다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만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 것에 불과하다면 나의 전 생애를, 인생을 다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좀 불만이다. 이게 젊어서의 큰 질문이었습니다. 기독교라는 신앙 자체가 전혀 이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제한되는 것이냐, 인생을 다 담아내고 있는 것이냐, 이게 큰 숙제거리였고 그 질문에 그때는 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사 된 소명은 조금 이상한 쪽에, 다른 사람 같이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듣거나 마음속에 충만한 감격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제가 가졌던 질문을 답하는 사람이 없어서 뛰어든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주의라는 것은 크게 보면 교회사 속에서 교회사의 흐름을 주도하는 두 가지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신령주의라는 신앙 칼라에 속하는 것입니다. 신령주의와 개혁주의라는 두 가지 큰 교회사 속에 신앙의 흐름이 있습니다. 신령주의는 신학의 메마름과 공허함에 대하여 반기를 든 운동입니다. 즉 신앙의 역동성에 중점을 주는 운동이 신령주의입니다. 이 신령주의 속에는 경건주의, 신비주의, 체험주의, 그리고 유명한 청교도주의도 이 신령주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신령주의는 가장 중요하게 예수를 믿는 것 같이 믿자라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확인할 한국 기독교를 진단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위치나 또는 책임을 확인하려는 이런 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대두되는 건 신앙의 주체자가 나냐 하나님이냐 하는 싸움입니다. 물론 나일 수밖에 없지만 그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역동성을 갖자 하는 데서 신앙의 역동성을 가지려면 나한테 어떤 동기부여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내 마음에 확신이 오든가 아니면 외부적인 어떤 동인이 주어져서 그때 말하는 외부적인 동인이라는 것은 체험이라든가 신비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어서라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혹은 감격하고 항복해서 그 역동성의 그 모터가 돌아가야 될 거 아니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논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내야 한다는 것은 100번 타당한 얘기입니다만은 신앙의 내용 속에서 보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감격과 이런 동인, 헌신이라는 것이 100점 만점에 100점을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렇게 떠밀어야 된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동인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도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이 문제는 한국교회에서는 아직까지도 답을 못 찾고 있는데 어제 우리 잠깐 나왔던 예정론 문제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과 우리의 책임과의 경계에서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신앙의 100점 만점의 100점으로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라는 것도 100점 만점의 100점입니다. 둘이 200점 만점에 100점씩 나누어 가지질 않습니다. 근데 둘이 충돌하지 않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정을 논하는 차원과 책임을 논하는 차원은 책임은 인식론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계시론적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달라서 그것은 전혀 충돌하지 않는데 우리는 같은 자리에 놓고 충돌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내 뜻을 꺾고 무효화할 수 있다. 인간의 노력과 책임을 상회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이 다 나의 책임, 나의 헌신이라는 것을 무효화시키거나 꺾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반발하는 겁니다. 예정을 논하자면 인간은 책임의 소재를 찾을 수 없다 그러는 건데 그 문제를 지금 신령주의와 개혁주의 내에서도 그렇게 동일한 충돌을 맛보고 있는데 여기서 혹시 실마리가 풀렸으면 합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신비주의나 체험주의로까지 가는 이유는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하는 당사자의 신앙의 주체자가 그 사람이 신앙을 형성시킨다, 신앙을 성립시킨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독교 신앙이란 결국 신앙을 행위하는 신앙 주체자의 문제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당사자에게 공감되고 확인되고 여러분이 분발해야 하고 책임지는 것 아니라면 신앙은 공허한 것입니다. 이따 살펴보겠지만 신앙은 전혀 하나님이 주체자입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차원을 달리하는 부분인데 조금 순서를 건너뛰어서 개혁주의를 가보시면 이제 등장합니다. 문제는 그 후에 서로 비교를 해봅시다. 개혁주의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신앙과 신학의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아까 복음주의가 신령주의 속에 속하고 신령주의란 회심을 또는 십자가의 구원사역을 중심에 놓았던 운동이라면 개혁주의는 운동이 아니고 하나의 사상과 이데올로기입니다. 정말 신학입니다. 모든 신앙은 하나님이 계셔서 성립된다 하는 것이 개혁신학입니다. 이런 것도 전부 우리의 신앙을 정리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것이지 교파를 또는 그 신학적 주장의 차이를 싸우자라는 것으로는 우리는 주제로 삼지 않습니다. 그건 신학자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 근거와 토대가 된다라는 건 뭐냐 하면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다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제가 하는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그 맛을 느끼고 공감을 하듯이 그것은 여러분과 나의 차이, 다름, 관심사의 다름과 성격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저를 목사로 세워 말씀을 증거케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하여튼 어디선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남포교회다, 박영선 목사다 그러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건 어느 교회나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린 우리끼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다른 교회 목사님과 다른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열의 개념을 가지고 낫다 못하다 이상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 근거와 토대로 삼는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건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 쪽이 기독교 신앙의 주체자다, 주인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결국 예수를 믿는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또는 자녀가 된다라는 것인데 성경에 나타나는 기독교 신앙을 성립시키는 최고의 성경 말씀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또는 모세를 내세워 출애굽하여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구약 전체 사상은 이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너의 자손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를 기뻐하셨고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기독교 신앙을 성립시킨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논하자면 하나님을 하여튼 만나야 되고 내가 공감을 해야 기독교가 성립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식론적 출발입니다. 인식론적 출발이고 동일한 얘기를 개혁주의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당신을 알리시고 믿음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말장난 같지만 이 둘은 차이가 큽니다. 동일한 신앙 고백을 즉 예수를 믿는다와 예수를 보내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려고 한다 그 약속과 의지에 내가 붙잡혀 들어와서 오늘 이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개혁주의입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앞에 말한 신령주의적 신앙이라는 것은 어쨌든 내가 주체자로서 신앙 행위를 하는 당사자들이 주체자가 되어 자신의 이해, 자신의 논리,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어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 더 좋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신앙이 자신의 상황과 같이 춤을 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은 분명한 근거를 가질 수 없습니다. 언제나 그 신앙의 행위자인 주체로서의 각 개인이 자기가 자기 신앙을 만족할 때는 하나님도 내 편인 것 같고 내가 무너질 때는 하나님도 맥을 못 쓰는 신앙이 됩니다. 근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개혁주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말하자면 호감을 받아낼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때나 하나님이 등을 돌릴 것 같은 분위기에서나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처음부터 기독교 신앙은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았고 내 자격에 대한 보상의 문제가 아니고 전혀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다라는 데서 답을 찾습니다. 후자가 전자보다 더 안전장치가 좋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려는 본질적인 얘기는 신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예정론을 얘기해 봅시다. 신이 있다면 그 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구원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벌을 하는 신이라면 여러분 좀 난감하죠. 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 신이 초월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영생을 주셔야 된다든가 형통함을 주셔야 된다든가 기도에 응답하셔야 된다든가는 초월성이 있어야 된다는 건 당연하지만 더 중요하게 그 신이 믿을 만한가라는 그 신의 속성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신은 신뢰할 만한가? 도덕성이 있는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자비롭고 은혜롭기까지 하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하는 바에 거의 답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는 없습니다. 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있는데 애가 아플 때는 어떻게 기도해라 감기에 걸렸을 때는 뭐 구구단을 거꾸로 외우라든가 뭐 이런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늘 무슨 얘기만 하느냐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믿을 만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을 만한 존재라는 것은 능력에 있어서보다 속성에 있어서입니다. 나는 종되었던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라는 표현 속에는 구약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출애굽 사건을 구약에서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신약에 오면 나는 너희에게 내 아들을 준 하나님이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출애굽 사건에만 해도 종되었던 자들이니까 아무런 그 군사력이 없죠. 무기도 없고 재정 상태도 없는 자들을 그 강한 바로의 군사력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힘, 홍해를 가르는 힘, 바로와 그들이 믿던 모든 힘들을 꺾으시는 열 개의 재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초월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누구의 종이었다는 것은 아들로 삼을 가치가 있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누구의 아들을 내 양자로 데려온다는 것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누구의 종으로서 현격한 수준의 차이,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자식으로 불러내는 하나님, 바로가 종으로 부린 자들을 하나님은 자식으로 입양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라는 것이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구약 성경에서 반복해서 출애굽 사건을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이 믿을만 하시다라는 이 양면의 필요를 다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 그 예수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아들을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무한한 신이 유한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은 그 진실하심에 있어서 몸을 낮추시고 굽히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친히 우리의 자리에 눈높이를 낮추시고 고난을 받들어 죽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이라는 데에서 출애굽 사건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건 더 큰 능력의 사건입니다만은 강조는 더더욱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강조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강조가 십자가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이 하나님은 믿을 만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거듭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주의적 신앙관을 가지는 것과 개혁주의적 신앙관을 갖는 것은 신앙의 초창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신령주의적 신앙관을 갖게 마련입니다. 어쨌든 누구나 자신의 신앙을 설명하라 그러면 예수를 만난 경험과 항복 또는 이해의 출발로부터 자기의 신앙을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디에서 개혁주의로 넘어오게 되느냐 하면 신앙 고백을 했고 분명한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부닥칩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땐 많이 해본 건데 우리 60년대 말 70년대에 구원 확신이라는 것이 유일한 수련회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수련회 가면 구원 확신 받고 와야 됐어요. 받았던 사람도 다시 해야 됐고 못 받는 사람은 그건 뭐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3박 4일 하면 첫째 날, 둘째 날 자 분위기 잡다가 마지막 날은 울고 확인할 때까지 안 재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아침이 됐는데도 안 돼 있으면 따로 몰아다가 다구쳤고 그래도 안 되면 집에 안 보냈어요. 그죠? 억지로라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부를 맡았던 시절인데 저는 이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묘하게도 구원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하지만 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 있었냐면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 아브라함 같이도 살고 싶고 다니엘 같이도 살고 싶은데 잘 되진 않아요. 소원은 있는데 되진 않고 이게 늘 걱정거리인데 자꾸 와서 이제 하시는 설교 말씀들이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와 아브라함 같이 되자, 다니엘 같이 되자, 이제 이것만 강조하시죠. 저는 훨씬 현실적인 신앙 문제를 고민하는데, 그러니까 다구쳐서 빨리 답을 받아내는 것에 저는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마지막 날 밤에 고3 학생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오고 싶지만 고3이라는 이유 때문에 못 오고 마지막 날 밤에 간식 싸들고 위로 차 온 거예요. 아이고 이 자식들이 밤에 집회하고 끝나고 기도 잠깐 하자 그러는데 울기 시작을 하는 게 뒤에서 엉엉 거리기 시작하니까 엉엉엉엉 하더니 다 엉엉엉 하더니 내가 나가서 뭐라 그랬게요. 그만! 다 일어나! 너 왜 울어? 너 왜 울어? 너 새끼 오늘 밤에 와갖고 왜 울어? 다 밖으로 나! 완전히 난장판이 됐어요. 쫓아오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뒤집어지고 잘 나가는데 갑자기 불 끄고 다 나와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어느 한 부분 감성을 자극하거나 어떤 당위를 자극해서 우러나오면 면역력만 커진다고 본 거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어느 기회에 항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항복을 가져라. 아마 나는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망했어요. 서로 서로 우스워졌잖아요. 아니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인 줄 다 아는데 이렇게 이뤄주려고 그러는데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우스워졌잖아요. 두고두고 저한테는 그때 생각이 나요. 그래서 평생 여러분 저랑 설교를 해보시면 제가 설교 중에 저도 가끔 감동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꼭 뭐라는 절대 울지 않으려고 그래요. 울면 운 것만 남거든요. 근데 그거 절대 안 합니다. 불 끄고 올겐 치고 손 들고 이건 아주 질색인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잘못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필요하고 그래서 많은 선교사가 생겨났고 한국교회 많은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세운 이유는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부 예배 순복음교회에서 보고 가서 울고 손 들고 찬송하고 2부에 이제 좀 준비된 마음으로 와서 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인상 팍팍 쓰고 설교 듣고 가고 이거 환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성적으로 느끼고 체험으로 느끼고 소원하는 대로 응답받으시고 그것도 깊이 있어지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 되고 인생 전반에 걸쳐서 신앙을 도입해내고 하는 일인 양쪽이 다 필요한 일입니다. 해보니까 한 사람이 그 두 가지는 못합니다. 한 사람이 울리기도 하고 생각하기도는 못하더라고요. 울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울면 뇌가 녹아버리더라고요. 그 뇌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물이 들어올 수가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령주의와 개혁주의에서 보시다시피 신령주의라는 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명분화됩니다. 명분화된다는 것은 보이는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이라는 결과, 확신이라는 결과 때문에 이것이 특화된 신앙행위로 좁혀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확신이 있어야 돼, 울어야 돼, 자기의 중생의 나를 기억해야 돼, 이렇게 특화되죠. 저도 많이 걸렸던 거예요. 제 후배들이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잠깐 검문 있겠습니다. 선배님, 중생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저는 없습니다. 어느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됐다는 확인은 어느 날 어느 시가 아니라 성경적으로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눈 뜨는 장면에 제일 잘 나타납니다. 실로암 사건. 왜냐하면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떴는지는 본인은 몰라요. 뭐가 다르냐? 안 보이던 게 보여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뭘 아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얼만큼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하게 창조주시라는 걸 알고 심판자시라는 걸 알며 그 하나님이 나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다는 걸 알아요. 모호하게 알 수 있고 아주 단편적으로 알 수 있지만 그거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걸 더 힘껏 붙잡는 것이 구원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하여튼 그 예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약속과 찾아오심을 그 본질을 어떤 분량으로든 분량과 상관없이 그 핵심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가지는 대부분의 신앙적인 고민들이나 그 불평들은 그걸 더 확실하게 해줘서 내 신앙이 흔들리지 말게 해달라는 것이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는 고민 안 하고 살아도 되게 해달라는 것하고 접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따질 때에는 신앙을 든든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난 일을 고민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달라를 교묘하게 꽈서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짐짓 의심하는 척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옆구리 찌르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현실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와서 핑계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런 핑계를 대고 고민하는 척하면 지금 해야 되는 일을 안 해도 됩니다. 나는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저희 때는 철학을 하면 정상적인 복장을 하고 다니면 안 써줬어요. 그래서 뭐 이상하게 뭐 군복을 입고 다닌다든가 그 워카 앞에 줄로 갈아서 허옇게 만들어서 입고 인상 팍팍 쓰고 그러고 가면 철학을 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철학을 한다는 게 뭐냐 하면 생각하는 법 또는 그 생각의 가장 깊은 이 생각하는 인간의 의미나 가치를 추적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와 다르다 아무런 표시를 할 수 없었던 그런 가난한 철인같이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데 그것을 넉넉하게 만들어서 내 인생에 녹여내는 싸움으로서의 갈등, 그 노력, 연습 이런 것을 오직 하나님과 씨름, 실갱이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더 내 편을 들고 내 인생을 편하게 해주게 만드는 자신도 모르는 사기를 치는 데다 넘길 수 있습니다. 이 신령주의는 인식론적이기 때문에 즉 복음주의자로서 신령주의 크게 신령주의고 안에 그 동일한 그 카테고리 속에 있는 복음주의자로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빌리 그레함 그다음에 요한 웨슬레이입니다. 요한 웨슬레이는 감리교에서는 우리 장로교에서 칼빈을 논하듯이 가장 크게 치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인식과 책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완전한 성화를 믿습니다. 완전한 성화. 그러나 개혁주의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완전한 성화를 믿지 않습니다. 뜻밖의.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고 믿어서 매일 자신을 성찰하고 매일 개선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개혁주의입니다. 늘 성찰한다. 우리는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를 여러분 언제쯤 이해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냐 하면 한계에 부닥쳤을 때 신앙 고백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됐다고 생각했을 때쯤 한계에 부닥칩니다. 해도 안 되더라.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 그때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반응은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아까 어제 누가 얘기했듯이 내가 예정된 사람인가?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사실인가? 내 신앙 고백이 유효한 것인가? 이런 기본으로 돌아가는데 그거 다 한 번씩 해봐야 할 일입니다. 근데 예수를 놓을 수가 없거든요. 요나서 2장 4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주의 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뭐 우리 읽으면 그 별거 아닌 감동 없는 구절인데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몇 분이 이렇게 열심 있는 그룹이 있었는데 한 분에게 신유의 은사가 생겼습니다. 정말 기도하면 낫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만큼 그 확실하고 폼 나는 게 없죠. 기도하면 뭐 벌떡벌떡 일어나니까. 그런데 그 같은 그룹에 같이 신앙생활 하던 분 중에 자기가 그 중에 그래도 제일 신앙이 좋다고 믿었던 분이 있었는데 자기만 못하다고 생각했던 동료에게 신유의 은사가 생기자 이 사람이 그만 시험에 들었어요. 자기도 더 큰 은사를 하나님께 요구했는데 받진 않고 하나님이 주시진 않고 이 친구는 신유의 은사였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이 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공격을 해버렸냐면 너 그 마귀의 장난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하나님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2년을 고민을 하는 바람에 12kg까지 빠졌어요. 68kg에서. 재보진 않았는데 뭐 보기에 그래 보여요. 정말 대책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이 말씀으로 확인을 받은 거예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전을 바라보겠다 했나이다. 이 사람이 무슨 뭘로 답을 얻었느냐? 결국 나로부터의 출발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천국에 데려가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사탄이 와서 나를 장악하고 있어서 내가 지옥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고 말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답을 찾았대요. 그것이 훨씬 큰 틀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식론 속에 묶어놓은 것이 작은 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큰 틀이 없이 작은 틀을 가지면 지붕 없이 인테리어 아무리 잘해놔도 비가 오면 다 비 맞는다 말이죠. 그래서 개혁주의의 가치라는 것은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집을 갖고 있는 거죠. 소파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개혁주의에 오면 장로교회에 오면 칼빈 소리를 그렇게 자주 듣는 것입니다. 왜 칼빈을 논해야 되는가? 칼빈은 신앙 생활에 모범을 보였다는 쪽으로는 안 쓰이거든요. 신학적인 데에만 자꾸 인용이 되는데 왜 신학을 그렇게 강조하고 신학에 공헌했다는 것이 설교에서 인용되어야 하는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행위라는 현실적인 싸움과 실천에 있어서 신학의 필요성, 그 틀과 근거라는 것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를 보시면 한국교회는 복음주의 속에 있으니까 다 인식론적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책임과 개인의 확인이라는 것이 뭐 끝까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감동, 헌신이라는 것이 한국교회를 가장 크게 특징짓는 행태가 되었습니다. 헌신을 요구하고 어떤 사건적인 혹은 사업적인 일에 그 신앙이라는 것을 일로 투영을 합니다. 뭘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식으로 전문적인 용어로 doing, 뭘 하는 일에 초점이 있고 being, 됨됨이에는 강조점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는데 사람은 재미가 없어집니다. 사람이 재미가 없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가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아름다움들, 그러니까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렇게 멀어 보이는데 그거를 훨씬 현실적으로 풀어내면 따뜻하고 넉넉하고 이해심이 있고 용서하고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신앙 교육에 의해서 다루어지질 않고 연습되어지지도 않고 요구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순전히 능력 일변도고 보이는 세상이 가치를 인정하는 쪽으로 기독교를 몰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요즘은 국민일보가 나와서 교계 소식이 국민일보에 나오는데 어떤 교회의 기사가 국민일보에 나오는 것과 동아일보의 종교난에 나오는 것은 어느 쪽이 더 그 효과가 큽니까? 국민일보에 나오는 것보다 동아일보에 나오는 게 크죠. 왜냐하면 동아일보는 기독교 교계신문이 아니면서 교회 사건을 다룬 거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게 공적인 발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전체를 항복시키는 근거 위에 서서 한 발언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기독교 신앙과 교회가 하는 일은 세상이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거든요. 그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구제를 할 수도 있고 봉사를 할 수도 있지만 그 구제와 봉사는 구제했다, 봉사했다는 외형적인 사업의 크기보다 그 뿌리가 예수에 있다는 것 때문에 저 사람들은 하여튼 이해가 안 가. 뭐 기특한 데가 있긴 한데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래야 맞지. 이 교회를 봐라. 이렇게 동아일보나 조선일보가 쓰는 거는 저는 사실은 좀 겁이 나요. 왜? 그러면 나중에 결국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뭐 교계의 좋은 얘기들을 어쩌다 한 번씩 종교란에 실어주니까 언뜻 생각하기에 국민일보에 난 것보다 낫고 세상 사람들한테도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 좋다 생각하시겠지만 사설에다 이제 한번 쓰기 시작해 보세요. 박영선 목사는 설교할 때 너무 어렵게 하지 마라. 그 말 나올지 몰라요. 그때 그게 발언권을 어디서부터 갖기 시작했냐면 처음에 편든 것 같은 데서부터 이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의 종교난이 우리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가설 위에서 나중에 그 주장을 한다니까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개혁주의가 갖는 분명한 선은 그것이지요. 인식론적 출발, 개인 체험, 주체자를 자신으로 삼는 일로부터 출발하는 이런 신앙의 건설은 결국 개인이 영원할 수 없고 또 신실할 수 없다는 한계에서 언제나 그 건축물이 무너집니다. 그때 뭘 확인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은 내 편인가라는 이상한 걸 가서 묻고 있어요. 그건 사실은 하나님 쪽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라고요.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고서는 집을 잘못 쪘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잘못인가? 응답받지 못했는가? 이런 식으로 따지고 있어요. 그 비유 그대로죠.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기초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가 말하는 복음주의를 보면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런 세상의 증명을 받고 또 개개인의 증명을 항복을 받아냈다는 것이 강점이 돼요. 헌신과 열심을 자아냈거든요. 그게 변덕을 부리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변덕을 부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 위에 한국교회의 성공이 지어져 있다면 그거는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이거죠.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다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건 그래서 이 개혁주의의 어려움은 일정 수준까지는 개혁주의에 대하여 아무도 호감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언제야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하고 자신을 포기해야만 개혁주의가 말하는 개혁주의와 복음주의를 싸움을 붙이려는 것이 아니라 분별시키기 위해서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순간까지는 복음주의자고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개혁주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둘을 다 교육받지만 대부분 복음주의 쪽 성향으로 자신을 묶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옛날에 배웠지만 써먹지 않았던 개혁주의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반추하고 들춰내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가 신학적인 배경을 개혁주의적 배경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건 뭐와 똑같아요? 원어민 강사에게 배운 영어 같습니다. 아주 뭐 비유가 적절하죠. 우리가 영어를 하면 많은 말하자면 버케블러리의 능력도 있고 문법도 뛰어나고 그런데 제일 미치는 게 L하고 R 발음이 안 되잖아요. 우리 가서 밥 먹고 빌 주세요 그러면 꼭 맥주 오잖아요. 해보신 적 있어요? 우린 빌이 빌 B-I-L-L 하면 혓바닥에 앞니빨 뒤에 와서 빌 해야 하는 이 발음이 없어요. 우리의 니을은 어중간한 데 있어요. 중간쯤 있거든요. 근데 걔네는 R 발음은 이 목구멍으로 가고 L 발음은 이 맨 앞으로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말로 빌 그러면 혓바닥이 어디 가서 닿나 보세요. 빌 가운데 가서 붙죠. 입 천정에. 그걸 앞으로 밀어보세요. 빌. 이래야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밥 다 먹었습니다. 계산서 주세요. 빌 플리즈 맥주 석 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날인가는 개혁주의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한계를 알면 그다음부터 새로운 영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복음주의와 개혁주의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복음주의는 마치 애를 낳는 사람 같습니다. 개혁주의는 애를 잘 못 낳습니다. 근데 잘 기릅니다. 그래서 한 집단 속에 복음주의는 아까도 얘기했죠. 주의가 아니라고. 그것은 사상이거나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운동이거든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운동과 똑같습니다. 애 많이 낳자. 운동이죠. 애 많이 낳자가 주의인 사람은 없습니다. 운동이죠. 그러니까 개혁주의라는 신학 내에서 애 많이 낳자는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애 낳는 것이 그게 다다 라고 생각하면 좀 골치 아프죠. 우린 애 낳는 기계인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자라는 게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껏 우리를 써먹으려고 만드셨단 말인가. 그리고 보란듯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중간 사이사이에 있는 일상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데 커다란 장벽이 서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주의의 강점은 뭐냐면 그래서 이 한계를 넓히는 겁니다. 개혁주의란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에 근거했기 때문에 신앙 행위라는 것이 창조 세계의 전 구속에 미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창조 세계라는 건 어제 나왔던 직업 문제, 문화 예술, 스포츠 오락까지 다 포괄합니다. 그 전 영역이 신앙의 영역입니다. 그건 우리 뭐 두고두고 또 공부하고 같이 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의 필요성은 언제나 이런 애를 낳는 것 같은 그 생명의 탄생과 활력을 불어넣는 일에 늘 교회 안에서 필요하고 개혁신학의 우수성이라는 것은 그를 어떤 사람으로 길러내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작정 안에서의 길러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가 신앙을 세상과 구별한다라는 것은 복음주의는 기독교를 단순화하고 축소시켜서 어떤 한 가지 일로 제한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열심이 있는데 그 신앙적인 열심을 구별하여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과. 그러나 개혁주의는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죄로 인하여 파괴되고 부패된 것을 우리가 가서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쉽게 직업이 그렇습니다.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들어간 직장 내 자리에서는 성경이 말하듯이 상전이 보든 안 보든 충성하는 청지기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 같이 일을 함으로써 진정한 직업인이 무엇인가를 해 보인다는 것이죠. 무슨 여러분이 오락을 하거나 여흥을 해도 그렇습니다. 여흥을 해보면 일에서부터 해방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하여 나중에는 그냥 망가지는 재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망가짐으로써 지금은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점잔을 떨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걸로 가고 말죠. 재미있는 게 아니라. 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주일씩 여러분 교대로 제비 뽑아서 우리 교육자실에 한번 출근을 하십시오. 그럼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미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 교육자 분위기는 자랑할 만큼 좋습니다. 놀고 있어서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데 재미있습니다. 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 한계 이런 것들을 같이 웃고 넘어가는 아주 넉넉한 웃음이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웃음을 잃는 것은 잘못으로 가는 증상입니다. 웃음을 잃는 것은. 그래서 평상시에도 표정이 이렇게 냉엄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은 어쨌든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저같이 생각이 많아서 그러는 건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프린트물에는 빠졌는데, 네 번째로, 우리가 사는 현실적인 지금 신앙 환경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할 것이 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신앙 행위자를 주체로 삼고 인식론을 근거로 하여 각 개인의 신앙인이 주도권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 것은 이 현대사회, 다원주의 사회에서 어떤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다원주의 사회가 각 개인을 신으로 삼고 있는 사회라는 면에서 아주 시급한 주의를 요합니다. 문화란 인간의 모든 정신적 활동이며 그 시대의 정신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문화입니다. 인간의 정신적 활동인데 현대사회가 어떻게 되냐면 이 정신적 활동에서 정신을 빼고 활동만 문화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우리 어쨌든 기독교 문화라는 것은 또는 문화라는 것이 문명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차원에서 보면 먼저 앞섰던 문명, 서구 문명, 서구 문명과 서구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빼놓고 이 문제를 다룰 수가 없는데 서구 문화가 처음에 기독교를 국가와 민족의 구별 없이 전 구라파가 기독교 신앙인임으로써 정신은 곧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몽주의 이래로 이 기독교 신앙을 합리성이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성의 활동이 됐죠. 이성의 활동이 됐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 아닙니까? 서구 문화를, 아니, 서구 시대를 이렇게 구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근대입니다. 근대, 모던. 왜냐하면 모던을 중심으로 해서 전근대, 후근대가 있거든요. 전근대, 우리 중세라고 하는 건 전근대고, 지금은 포스트 모던이지 않습니까? 모던을 중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이 두 번을 실패하죠. 기독교가 실패하는 것은 기독교가 그때 가진 막강한 권위로 인간성을 무차별적으로 강요했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항복을 받아내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여서 결국 반발을 삽니다. 합리성을 주장했던 이 계몽주의 시대에는 그 이성이 뭔들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양차 세계대전으로 인간에 대한 또는 이성과 교육에 의한 그 꿈을 접습니다. 인간은 낙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스스로 확인하죠. 합리주의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파편화됐죠. 포스트 모던 시대에 오면서 상대화되고 파편화됐습니다. 절대 진리, 절대 권위가 사라지자 사람은 좌표를 그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좌표를 그린다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가 분당보다도 더 남쪽인데 여기서 설악산을 가자 그러면 누구나 동쪽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기서 북한산을 가자 그러면 북쪽으로 가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대 좌표, 어디가 동이고 어디가 서고 어디가 북이고 어디가 남인가라는 절대 좌표가 무너지면 남는 게 뭐냐면 오른편 왼편만 남습니다. 그죠? 각자에게 그 사람의 오른편, 그 사람의 왼편만 남지 동서남북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오른편 왼편만 서로 남았는데 앉아서 보는 방향은 다 각각이잖아요. 지금은 다행히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앉아서 오른편 왼편이 됐지만 여러분하고 저만 해도 반대잖아요. 오른편 왼편이.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각자의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그래서 서로 얘기가 통하지 않게 된 거예요. 뭐만 남느냐 하면 현실이라는 것만 남습니다. 근데 포스트 모던 시대의 현실이라는 건 뭐냐면 경제활동만 현실입니다. 경제활동만. 그러니까 경제활동 혹은 정치적 활동 혹은 사회적 활동에 해당하는 것만 공적 영역이 돼서 거기만이 좌표가 있습니다. 어떤 좌표? 실용성이라는 좌표가 있습니다. 실용성. 그러니까 한 회사의 직원이 되면 다 그 회사의 이윤을 남기는 데 필요한 사람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집니다. 그 외의 것은 사적인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사적인 영역이라는 건 나는 바둑을 좋아한다. 나는 등산을 좋아한다. 나는 무슨 셰익스피어를 좋아한다. 나는 베토벤을 좋아한다. 이런 것은 회사의 이윤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사적인 영역으로 내몰린 것 중에 하나가 종교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하나님이라는 큰 틀을 개인, 국가, 역사 위에다가 틀을 짜야 됐었는데 믿고 감격하고 헌신하고 하는 신앙 행위자의 한 개인의 감동과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축소되자 헌신도 있고 업적도 생긴 반면에 큰 틀을 짜는 건 없어지고 뭐만 있었냐면 집안에 가전제품만 가득 찬 것 같이 됐단 말이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뭐 잘하는 게 많은데 뭔가 허전합니다. 뭐가 허전하냐? 그만한 크기에 그만큼 알려진 이름을 가진 교회로서 전혀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영향이란 뭘까? 큰 틀, 큰 좌표. 이게 사람이 가야 할 길이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데 대한 어떤 암시를 주는 일들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사만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잠실 운동장이 자꾸 와서 뭐예요? 내 나와바린데 허락도 없이. 이건 뭐 조폭 사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그리고 뭐만 세를 과시하는데 세를 과시하는 것 외에는 다른 영향력이 없다는 걸 당사자들도 느끼는 것입니다. 교회가 뭘 해야 될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은 세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바로 그 얘기인데 그것을 어느 만큼 잘 이해하고 있느냐의 싸움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 믿고 땅끝까지 간다. 나는 하나님 믿고 모든 일을 기도로 아뢰는다. 이거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 개인에게 속박되어 있습니다. 한 개인의 실전에 국한되고 그것이 보다 큰 영역으로 흘러나와야 하는 사회적, 뭐 문화적 차원에서의 자리매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이런 즉각적인 응답을 주고받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에 대한 무한신뢰,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헌신, 순종, 이런 큰 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복음주의적이기보다 개혁주의적인 틀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겠고, 더 길게 어느 특수한 경우에 실제적으로 써먹을 것보다 큰 틀을 빨리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보통 인프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시를 만들려면 뭘 해야죠? 길을 닦아야 됩니다. 전기를 넣어야 되고 상수도 하수도를 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해봐서 알겠지만 집 잘 짓고 길 잘 뚫어도 안 되죠. 학교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병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극장이 있어야 되고 당구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요 놀기도 해야 됩니다. 놀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그 앙케이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위가 서울입니다. 뜻밖의. 모두가 서울을 떠나서 시골에서 살고 싶다고 늘 얘기하면서도 1위를 서울로 뽑았는데, 왜 1위가 서울이냐? 이유 첫째가 문화 교육입니다. 문화와 교육 때문에 서울을 떠날 수 없대요. 무시무시한 것이죠. 서울이 이렇게 구차는데, 우리 교회는 그 한복판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복음주의적이며 개혁주의적이며 지금 현대화 속에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의 문화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지금 꿰고 있는 것입니다. 꿰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디서부터 해야 된다고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살 수밖에 없는 한 개인의 실존적인 삶이지만, 거기서 부닥치고 생각하고 물어봐야 되고 실제화해야 되는 일들이 매일 싫든 좋든 나에게 도전이 되는 것 같이 교회에서 끊임없이 큰 틀을 자꾸 얘기해줘서 둘을 손을 잡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애를 잘 기르는가, 어떻게 하면 신종플루에서 낳는가라는 얘기를 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늘 약간 모호한 주제를 다루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는 이렇게 정말 깊고도 오묘한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난 척을 하지 않고 이 강의를 다. 그래서 이제 문화가 정신을 접어놓고 활동이 되니까, 보세요. 제일 재밌겠는데. 문화가 활동이 되자 그 역동성 자체를 정체성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정체성이 됩니다. 선택, 결정, 느낌이 내용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한테 우리 교인들이 그걸 묻거든요. 목사님 뭐 해요? 헌신을 하고 싶고 이젠 이만큼 안 것으로 뭘 한번 뭘 보란 듯이 해보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뭐 좀 가서 살라 이거죠. 삶 속에는 모든 도전이 있잖아요. 삶 속에는 무슨 가족하고 부대껴야 돼요. 왜? 부모가 살아야 하는 인생, 자식이 살아야 하는 인생이 둘이 누가 누구를 손 내밀 만큼 여유가 없어요. 그죠? 돈 벌어오는 건 쉬우며 가사는 쉬우며 공부하는 건 쉬워요. 모두가 부대껴서 돌아오는데 그거 어떻게 넉넉히 서로 위로하고 받아주느냐가 다른 일 할 틈이 없다니까요. 그거 놓고 와서 전도하러 나갈 시간 나는 없다고 보는 사람이죠. 그건 다른 교회에서 하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는 우리 거 하잖아요. 네? 여러분 가정 애 한 번 더 챙기세요. 그리고 이웃이 있잖아요. 이웃 무서운 이웃. 저도 아파트에 문을 맞대고 있는 거의 몰라요. 아, 저 사람들을 저렇게 4시 19구나까지밖에 모르죠. 누군지 전혀 모르죠. 그 잘 인사하는 거 큰 실력이에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 서양이 우리보다 앞선 건 그런 거 이제 배운 거죠. 날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같이 진지 잡수셨어요. 이거는 이제 무례한 것이 됐죠. 누구나 잡수니까 걱정 마시고 날이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의 차이를 아세요? 인사 하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쭈삐거리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날이 춥습니다. 그 이상은 가지 마세요. 몸 조심하세요. 거기까지는 갈 필요 없어요. 회사 가면 그러세요. 어? 안녕?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거 하시란 말이죠. 나는 그렇게는 대답 안 해. 나는 How are you? 그러면 Actually, I'm not fine. 난 꼭 그래요. 난 아프거든요. 그럼 배를 잡고 웃어요. 그럼 금방 친해지죠. 그렇게 하세요. 무시무시하게 많아요. 매일 해야 할 일이 내가 원하기 이전에, 내가 선택하기 이전에 물밀듯이 산다는 것은 한 시간 한 순간도 놔두지 않고 밀려오고 있는데 우리 뭐 해요? 라고 물어오시더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하는 설교와 뭘 물은 거예요? 큰 틀 속에서 이건 어떤 방향이며 그 큰 틀 속에서 어떤 원리로 연속성을 가지는가 매일 해보세요. 시도하시고 부닥쳐 보시고 다음 주에 와서 또 설교 들으시면 조금 더 낫고 원어민한테 암만 해도 그 안 되던 알바름 리얼리티 리얼리티 되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 사람 보고 해보라 그러면 그냥 어쩌면 그렇게 부드럽게 우리하고 좀 다르죠. 억양이 전혀 다르게 쑥 나오죠. 그럼 흉내 내셔야죠. 듣고 가면 나요. 듣고 가면 또 하고 듣고 가면 또 하고. 저 아는 동료는 하도 그 F 발음이 안 돼서 고생을 해서 모든 P 발음도 다 F로 해요. 후싱 강적이에요.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도 전 알아먹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주일마다 이렇게 뜻밖의 큰 빗질을 제가 큰 빗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교의 가치예요. 큰 빗질을 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났던 것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고 방향을 잡게 돼서 점점 커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이런 개인들은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됐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인물이 되고 책임 있는 인물이 됐다는 것이 인간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이 한 개인은 미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이렇게 미아이며 기아, 포기된, 버려진 자식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려고 그토록 유행에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소외되지 않으려고 남 하는 거 다 따라해야 간신히 소외감을 벗어나기 때문에 악순환이 되죠. 예수를 믿으면 오는 평안이라는 게 뭐냐? 세상에다 나를 붙들어 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나를 붙들어 매면 그 다음엔 겁날 것이 없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큰 자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한국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이 뭐냐? 할 때 지금 얘기한 것 같은 복음주의가 갖는 성격과 이 다문화 시대, 다원화 시대에서 우리가 아차하면 표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가장 중요하게 기독교의 정체성의 취약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존재와 삶과 인생과 실존에 다 방향과 질서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을 한국교회가 그렇게는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 명령은 주는데 군대에서 너 나가서 보초서, 너 나가서 물 떠와, 이렇게는 시키고 그 신고 크게 하고 뭐 쿡 찌르면 이병 아무개 이거는 다 목청 크게 하는데 내가 뭔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크게 어떤 의미인가를 만들어내는 정체성 교육에 있어서는 한국교회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단해야 되는 한국교회입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부닥쳤을 때 자기 자리를 사적인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내가 누군지 한번 볼래? 이렇게 무대를 만들지 않고는 자기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회 속에서는 거의 뭐 술 먹고 망가지는 속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웃고 앉아 계세요. 웃고. 당신은 왜 안 먹는가? 나 혓바닥에 그 알코올 알러지가 있어서 그래. 그쯤은 얘기할 줄 알지.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먹어. 이렇게 멋대가리 없이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넌 왜 안 망가져? 나 망가지고 집에 가면 마누라한테 맞아 죽어. 이런 이 정도의 유머 감각은 있어야죠. 뭐 때문에 상대방과 나를 우열로 차별화 시켜갖고 자신을 증명하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것들 이렇게 째려보는 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실력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거짓말하는 것과 모든 허황된 것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인 탓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는 탓입니다. 그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그것을 드러내고 그렇지 않을 땐 보호하고 붙잡고 있어야죠. 놓지 않으려죠. 같이 깨박을 치자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에 특별한 사명과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저 때는 이렇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40대 이런 거 배웠으니까 저보다 20년쯤 일찍 깨우치시고 20년은 더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사는 그런 오늘의 내용이었길 바랍니다. 혹시 이 내용 중에서 질문할 것 있으면 이 시간에 해주십시오.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질문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질문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질문을 안 하는 두 가지 이유. 첫째,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 둘째, 홀딱 알아들었다. 질문하세요.
한국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교회이고 성도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개혁신학은 끊임없이 변해야 되는, 개혁해야 되는 어떤 숙제가 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말씀을 삶에 적용을 하다 보면 엄청난 삶의 개입을 잘 하게 됩니다. 맞는데 실행을 해보면 또 안 되고 1년 후에 해봐도 안 되고 3년 후에 해봐도 안 되고 지난번에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또 많은 과제를 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감사하기로 하는데요. 아프게는 끊임없이 이런 개혁주의로 그리고 새롭게 번역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을 안고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의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세상은 그리고 또 다른 교회의 모습들은 여러분 아까 설명했듯이 신령주의 또는 뭔가 이렇게 와닿고 눈에 보이고 뭐 이렇게 현실감 있고 이게 주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좀 가는 경향이 더 강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끊임없이 개혁해야 된다는 건데 혹시 안 지쳐 죽을까?
그러지 않아도 병이 낫죠. 개혁이라는 개념은 무엇을 버리거나 바꿔, 그러니까 여태껏 하던 거를 바꿔버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지금의 몸으로는 완성은, 신앙의 완성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신앙의 완성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변화된 몸을 가질 때,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안에 늘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고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잘했을 때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것이고, 또 한면으로는 잘못했을 때도 포기하지 말자는 것이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실천을 해봐도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완성의 자리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지 완성을 땡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노력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 그 이해해야 되는 게,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느 날 원수를 정말 꼭 껴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을 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두막이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읽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책에 아주 그 설명이 좋은 게 있어요. 용서란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를, 그 원수를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그래요. 내 마음에 붙잡아놨던 사람을 놓아서 하나님이 해결하게 놓아주는 거라 그래요. 좋죠? 그런 게 우리 개혁주의죠. 그러니까 마음에 복수하지 말랬다를 가지고 나를 계속 누르는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럼 누르다가 승질 한번 나겠죠. 그게 뭐 늘 누르면 눌러지고 인상 써야 맞지만 웃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누르다가 한 번쯤 나오면 한번 성질 내셔야죠. 한 번쯤. 근데 그게 이제 빈도수가 줄어드는 거죠. 나아가고 있는데 세 번 참고 한 번 화내면 이 세 번이 무효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 세 번 참고 한 번 했으면 참아야 된다를 알고 있다가 한 번 왁 하면 자폭하지 마시고, 에이, 여태껏 한 거 다 무효됐다 알지 마시고, 세 번 참았다. 그 다음엔 다섯 번 참고 하시고. 꼭 1,3,5,7,9로 나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참아집니다. 왜 참아지냐면 승질은 내봤자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예. 승질은 내면 나만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참을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됩니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가 말하는, 여기서는 완성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원수가 보고 싶어서 막 미칠 지경이 되는 일은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예?
목사님 설교 중에서 혹시 마이클 호튼 목사님 책을 읽는 게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 그거는 미국 개혁주의를 이해하는 것이고, 혹시 또 다른 사람들, 우리나라 현재 기독교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책들이나 책들을 추천해 주세요.
마이클 호튼 책 보셨어요? 과격한 사람 책이에요. 지금 뭐 아주 그 심하게, 심하다 싶을 만큼 현대주의에 대하여 그 각성하라고 아주 좋은 학자이죠. 제가 그 책을 지금,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여섯 번에 걸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짊어질 청장년들을 위한 특별 강좌에서 여섯 번 해가지고 책을 낸 것이 있는데, 조금 보완을 하려고 내년 봄 강의에 학교에서 이제 교재를 보강을 해서 다시 낼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책에 뒤에 8권인가 9권인가 책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 책은 다시 낼 거니까 그 책을 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거기에 권한 추천하나 책들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런 확신을 내가 가질 수 있나, 그리고 또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도 느껴질 수 있는 건지, 내가 알 수 있는 건지 그런 궁금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신앙생활을 뭐 예배 보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그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뭐 사랑 그 성경에 나온 대로 말씀 뭐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거 하고 교회를 등록해서 교인으로서 사는 그 삶이 꼭 필요한 건지. 저는 등록을 안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그 확신이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이제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아주 본인이 물어볼 필요도 없이 감동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적극적인 확인은 본인이 고민을 안 하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 없다, 그 교회를 안 나올 자신이 있으세요? 그 뭐 이렇게 묻는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 예수 안 믿겠다, 하나님 없다,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셋을 묶어서 여러분이 그래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 못 만난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캥기시면 내가 뭐 열심히 나갈 마음은 없지만 그 말은 못하지, 이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고 그러니까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각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로암 사건 얘기했죠. 그 소경이 눈을 떴더니 다 와서 우기는 거예요. 너 거짓말이지. 예? 너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난 다른 건 하나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옛날에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게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한국교회에서는 이렇게 너무나 분명한 적극적인 형태로만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외우듯이 어느 날 어디서 어떻게 이거를 굉장히 강요하는 바람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아닌 게 됐고, 또 하나 그 감격이 유지되지 않아도 가짜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 이렇게 점프를 하는 거는 최고점까지 뛸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엔 자기 자리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메뚜기도 이렇게 뛰어요. 날아가지 않아요. 이렇게 뛰면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왜 교회 생활을 꼭 등록을 하고 해야 되느냐, 안 하는 거가 큰 차이는 없는데, 영어 배우려고, 영어 배우게 하려고 부모들이 자녀들 데리고 이민 가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게 서로 좋으냐면 한국 사람 없는 데를 가야 돼요. 미국 말만 하는 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학교 3시간 가서 영어하고 한국 교포 사이에 들어와서 10시간 얘기하면 안 늘거든요. 그러니까 하세요. 자기를 묶으실 필요가 있어요. 교회 등록을 한다는 것은 교적을 놓는다는 개념에서가 아니고 그보다 크게 나는 이 교회의 일원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서 보다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공적인 행사에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이제 잘못 소개된 것 중에 하나인데 출석하는 거, 헌금하는 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뜻이 등록하는 것입니다. 회원이 되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에서 헌금을 받아갖고 뭘 하냐 하는 거는 공동의회에 들어오시면 다 그 보고와 자료를 줍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우리 교단에 있는 신학교 돕는 것과 총회를 돕는 일과 여러 선교사 돕는 것, 국내 농어촌 교회 돕는 것, 이런 장학활동, 봉사활동 전부 다 보고됩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셔야죠. 그래서 뭐 투표를 하면 투표도 해주고 그렇게 참여해서 하나씩 배웁니다. 제일 겁을 내시는 것이 이게 아닌가 싶어요. 밖에서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사이는 불편해져도 괜찮은데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같은 믿는 사람끼리 불편해지는 걸 굉장히 겁을 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매끼리, 형제끼리도 싸우고 큽니다. 중요한 그 발달 과정입니다. 그러나 생각하고 하세요. 그리고 어느 만큼 다니다가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교회 요청을 해서 내 그 교적을 어디로 옮겨달라 그러면 그 가시는 교회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다 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적을 옮겨줍니다. 떠날 때는 다들 그냥 떠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는 배울 만큼 배웠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 장로교회에서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가 다닌 교회가 기도를 통성 기도로부터 이렇게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에 여기 교회에 처음으로 등록하고 나서 목사님이 이제 그것은 절대 이제 거부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실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남포교회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면 이제 다들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설교 리스트를 딱 이제 보면 이제 어렵다는 거를 되게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많은 목록 지금 20몇 년 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그 설교한 것 중에 제일 처음 이제 그 이 목사님 설교를 이제 들으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제일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또 많은 사람에게 얘기했는데 어떤 한 분이 이 설교를 듣다가 보면 저도 이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보다 가장 많이 의문이 드는 게 그러면 이제 통성 기도를 안 하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면 정작 내가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될지 그리고 말씀을 이제 볼 때 그러니까 예전에는 있었던 교회인데 몇 장 몇 절이 어떤 내용이었고 뭐 사랑이라면 뭐 몇 장 몇 절을 이제 인용하고 그렇게 이제 성경을 봤는데 이제 목사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 어떤 눈으로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한 것인지
신학교 3년 과정을 이제 다 얘기해 달라 이제 그. 우선 제 설교가 어렵다 그러는 것은 여러분이 한 번 설교해서 하나의 모양을 완성해서 가져갈 수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큰 그림을 그리는 일부를 자꾸 얘기하거나 덧칠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약간 모호하게 돌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들으시면 되죠. 어디까지 하고 언제 끝나고 무슨 그림이 될지 같이 가는 여행입니다. 그리고 다 끝나지 않고 아마 이제 세대 교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오실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오셨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 해결하고 싶은 것은 할 수 없이 본 교회를 떠나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상처와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겨서 본교회를 떠나서 오면 끝까지 뭐가 남느냐 하면 그 상처가 이 교회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는 것이 돼서 마음문을 다시 열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옆에서 이렇게 약간 째려보는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그 상처를 쉽게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근데 그 상처가 생긴 이유가 말하자면 한국교회는 무한 경쟁 속에 있기 때문일 겁니다. 누구는 1년에 전도 10명하고 누구는 못했다 이런 일들 또 명분에 입각하여 주장해서 현실론을 얘기한 사람들이 아무 말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들 이런 상처 또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또는 상식의 차원에서 교회의 행정관리가 마음에 안 드는 것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저희는 꽤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꽤 괜찮게 합니다. 딱 하나의 문제는 여러분만 그렇게 온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계시는 99%가 그래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이런 거 안 해서 좋다. 헌금 바구니 돌리지 않아서 좋다. 막 몰아붙이지 않아서 좋다. 통성기도 안 시켜서 좋다. 이렇게 됐거든요. 통성기도는 좋은 한국교회의 큰 좋은 특징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열심으로 하는 기도보단 생각하는 기도를 하자고 이제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특징화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아무래도 좋은 것입니다. 근데 우린 이렇게 특징 지어지고 보니까 누가 고함을 질러서 하면 다른 사람들이 방해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해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 우리도 좀 특화돼서 다른 교회들이 하는 건 무조건 안 하는 교회 같이 돼버렸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좋은 일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혹은 합의 본 사람끼리 있을 때 목소리를 내서 크게 기도하는 일 찬성하고 또 은혜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모르신다면 그냥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하십시오. 마음에 있는 대로 하다가 배우십니다. 하다가 배우시니까 걱정 마십시오. 그러니까 처음에 고함 지르지 않는 게 좋죠. 아직 다듬어지기 전에는 그 시편을 보시면 시편에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합니다.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이런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외심을 갖고 해야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마음껏 하실 수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이 마음껏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뒤로 물러나시면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라는 것 자체를 누려볼 틈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적극적인 마음 가지시기를 권하는데 교회에서 보면 교회의 외형을 키우거나 숫자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권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집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출석 인원이 몇 명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사람을 이렇게 머릿수로 세는 것이 기분이 나빠서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깊이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아직 다 교육관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 안 되면 나중에 당회에서 제비 뽑아갖고 뽑히는 장로님이 집을 내놓기로 뭐 그렇게 할 작정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을 반가워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을 떳떳하게 뭐 장로님들 그 저기 요람 보면 다 사진 나와 있으니까 인사하세요. 장로님 저 장년부의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아주 기분 좋습니다. 장로님들도 매우 반갑게 인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인사하는 교회 합시다. 제가 제일 할 줄 모르는 건데요. 저도 열심히 인사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시죠. 예.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 건 알겠는데 목사님 늘 생각 말씀하시는 게 따뜻하게 대하고 관용하고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상대주의를 가진 그 사람에게는 관용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상대주의라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얘기하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그게 관용하고 이런 거에서 좀 어떻게 볼 때는 내가 회색 지대 있는 게 아닌가 그러지도 않고 차지도 않게 그 사람들에게 관용이라는 이름도 내가 저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좀 들고 또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얘기해줘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참아주는 것과 기다려주는 것과 그리고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런 헷갈려서 어떤 때는 관용인 건지 아니면 이게 내가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합리화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 이게 좀 정리가 안 돼서 질문이 좀 그런데
예, 뭐 제가 잘 알아들었어요. 이제 상대주의라는 건 알겠죠. 상대주의라는 건 절대 기준 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상대방에게도 내가 절대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내가 상관할 범위를 벗어나 있다라는 해서 묵인해 주는 것을 상대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용이라는 건 뭐냐면요, 제 이해로부터 출발합시다. 이해란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배려해 준다는 건 뭐냐면 옳고 그른 싸움을 내가 강요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은 시간과 그 결론에 있어서 지금 내 마음에 들게 상대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내 주장을 얘기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얘기하고 상대방은 아니라고 우기고 자기는 자기가 옳다고 그러는 것을 상대방은 이러저러해서 아직 나와 동일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기다려주는 것을 이해라 그러고 관용이라고 합니다. 내가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라는 말은 내 자리가 있어야만 있습니다. 관용이라는 말도 내 주장, 내 자리가 있을 때에 상대방이 내 자리까지 오지 못한 것을 기다리고 있고 상대방의 지금 이해하지 못함과 혹은 뒤처짐에 대해서 용납해 주는 것이 관용이라면 관용이 아닌 것은 뭐가 되냐면 그 차이를 용서할 수 없다고 그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강제하려고 그러게 됩니다. 나와 같은 결론에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틀렸다라고 얘기함으로써 관용해야 된다는 것이 가지는 기다림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해하는 것과 다른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방과 나를 둘이 합쳐서 혼합시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관용은 혼합이 아닙니다. 관용과 이해는 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처지를 내가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혼합은 둘의 주장을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둘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실제로 하면 이 관용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나오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그 비를 악인과 선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 관용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해서 악인과 선인의 구별 없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의 구별 없이 해와 비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편협하죠. 그런 면에서 옳다는 거를 지키는 것이 배타적으로만 나옵니다. 그 배타성은 진리에 있어서는 배타성이지만 상대방이 옳게 되는 기회를 준다는 면에서는 관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옳은 것을 얘기하지만 그 옳게 만드는 방법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방법입니다. 성질 부리시는 방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옳다는 것을 상대방의 틀린 것을 정죄하고 심판하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논쟁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짝꿍이 매일 술을 먹고 학교를 와요. 내가 하루를 물었죠. 야, 술은 왜 먹냐? 난 이제 안 먹으니까 너무나 당연히 그리고 명분이 있잖아요. 학생인데 무슨 술을. 근데 그 친구가 나를 이렇게 경멸적으로 딱 째려보면서 써 약이야 애들은 못 먹어 그러더라고. 유머러스하게 얘기하자면 무슨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예수가 뭐 죽었다가 살았다며 어려운 문제야 너 같은 건 몰라도 돼 그랬어요. 그러면 오히려 가까워져요. 그게 말이야. 이렇게 가면 끝이 없어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설명은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옆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니구나. 이 증명을 해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상식이 있구나. 교양이 있구나. 넉넉하구나. 그런데 예수를 믿는구나. 그러면 예수가 죽었다가 살았다는 것이 사실일 수도 있나 보다가 되지만 눈에 불을 켜고 예수가 살았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타임머신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고 예수님 찾아가다가는 타임머신 속에서 싸우다 죽어요. 이제 우리 관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뜻밖의 관용하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옳아서. 옳고 맞기 때문에. 그리고 조급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런 게 그 사도들 죽기 전일 줄 알았거든요.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안 오세요. 아, 하나님 넉넉하세요. 넉넉하세요. 한 주일쯤 빠져먹는 거 걱정도 하고. 1년에 52주나 있어요. 그래도 계절마다 한 번쯤은 빼먹어야지. 어떻게 그걸 매번 나와요. 나야 목사니까 못 빠져먹고. 난들 안 빠져먹고 싶어. 얼마나 달콤하겠어요, 그죠? 한번 빼먹으면. 근데 갈 데가 없어요. 어딜 가도 알아보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목사님이 주일날 이 절에는 웬일이세요? 그러면 망신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치고 가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크고, 넉넉한 문제다 이렇게 느끼셨기를 바라고 우리 남포교회와 우리 교단이 가르치는 개혁신앙이라는 것이 그 삼삼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제일 고맙겠습니다. 만일 이해가 안 가셨어도 그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뭐가 뭐 뒤에 큰 게 있는 모양이다. 이거면 아주 성공적인 수련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부디 남포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이어가고 여러분 시대에 발언권을 가지는 교회가 되도록 부름받았다 그런 주인의식 가셔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58세부터 57세까지는 안 붙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교회를 만들고 고민하시고 이렇게 실험하시고 애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박 2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겼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넉넉하심에 조금이라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넓은 품을, 그 깊은 하나님의 품을, 놀라우신 손길을 맛보았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허락하신 남포교회를 우리 시대가 이제까지 해온 것 같이 아니 그것보다 크고 더 멋지게 여기 앉은 우리의 후손들이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복내리시고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밝히시는 줄 아는 축복을 저들로 누리고 행하고 증언하는 특권을 주시옵소서. 주일에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묶어주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